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담긴 비디오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나는 대통령직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잘 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용기와 열정, 마음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함께 중부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지지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심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샌더스 상원의원이 조만간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자신의 역할은 미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진지한 직업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방영되는 미국 NBC 방송의 투나잇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리얼리티 TV쇼가 아니라면서 만일 미국민들이 무엇이 중요한 현안인지를 깨닫는다면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은 평소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 경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민주당은 즐겁다고 농담을 하면서 국가는 양당이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최상의 일을 발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양당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은 지난 2009년 대통령직에 취임할 때 양당의 대립으로 국정 운영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지아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8일 자국을 러시아로부터 지키고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지난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두 개 독립주에 대한 장악력을 잃은 뒤 나토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지도자들 역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나서자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최근 러시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토는 폴란드에서 최근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만 5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내 전체 직원 7만 2천 명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입니다. 도요타 경영진은 이를 위해 노조와 협상 중이며 오는 8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그러나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한정되고 인사, 회계, 연구개발 등 회사 출근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일할 수 있고 회사 출근 시간은 일주일에 최소 2시간만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옥수수로 만든 연료를 이용한 항공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CNN 머니 등 미국 언론들은 알래스카 항공이 7일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넣은 항공기 두 대에 대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기 두 대에는 실제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이 탑승했으며 항공기는 시애틀을 출발해 각각의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용 옥수수와 바이오 연료는 발효된 옥수수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어지며 항공유와 20대 80 비율로 섞여 연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ccess to materials that would allow it to produce.
북한이 최근 중국 산시성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정업원 3명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계획적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리수용의 방중 결과를 교환하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통해 7차 당대회 결과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입장을 중국에 전했고 그에 대해 중국은 비핵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리수용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이 핵 문제보단 관계 개선 분위기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직접 거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중 양측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5자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양한 협의 개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양국이 최근 개최한 전략경제대화와 관련해 중국은 미중 양측이 실무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미중 양국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핵 공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견인하는 주도적 외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서로의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 당사국 등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활동 재개 소식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ccess to materials that would allow it to produce nuclear weapons.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국무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 해서 폐연료봉을 꺼내 식힌 뒤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한반도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자회담 당사국 등 동반국들과 함께 가능한 조치들과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with our other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o on steps that we can take. We're trying to implement sanctions.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 대화에서 관련 주제를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또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확산 문제에 대해 늘 우려한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헨리 엔셔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8일 북한이 계속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이날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IAEA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성과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 관련 대북 결의들을 포괄적으로 이행해야 할 필요를 강조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 단호하고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대북결의 2270호 채택을 통해 북한이 행동에 따른 분명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안보리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미국과 북한 간 무역과 금융관계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또 북한을 진지하고 믿을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제재를 굳건히 이행하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북한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비싼 대가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셔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청징예 빈 주재 유엔과 국제기구 대표부대사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다며 모든 관련국들이 서로를 자극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인 접근법과 올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협상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청 대사는 이를 위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해 다니엘 미토프 불가리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장관이 지난 1990년 양국 수교 이후 26년 만에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가리아에서 아직 북한의 존재가 상당하고 대사관도 규모가 크다면서 이번 윤 장관의 방문이 대북 압박 공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뒤에 곧장 불가리아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북핵 문제 해법으로 이란식 접근을 강조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력한 금융 제재와 또 국제 공조가 이란의 핵 합의를 이끈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이란식 접근이 무엇이고 또 미국 정부가 이를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누가 먼저 이 이란식 접근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까?
네, 미국 외교의 사령탑이죠. 존 캐리 국무장관입니다.
예.
캐리 장관은 지난 6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개막 연설에서 미국이 앞으로 이란 핵 문제를 모범으로 삼아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 Iran case proves this to be effective that we work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로즈 부보좌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입증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도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란식 접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공조가 협상을 이끌어서 이란 핵 문제가 지난해 타결된 것처럼 북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P5+1, 즉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이 지난해 7월 이란과 핵 관련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서명해서 13년을 끌어온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었었죠.
예. 자, 그렇다면 이란식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식 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은 경제 제재가 협상 타결을 이끄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이곳 워싱턴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탄탄하게 공조를 먼저 유지를 했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게 효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당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졌던 겁니까?
이란 경제의 중심축인 원유 수출을 차단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2011년 12월 31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켜 채택했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을 했죠. 이 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한 게 핵심입니다.
네.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자 관련 교역국들이 원유 수입을 끊거나 예. 규모를 대폭 축소한
예.
거죠.
이란의 중요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한 건데
네.
그렇다면 얼마나 타격을 입었습니까?
이 원유 수출이 얼마 안 가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그러자 현금 수입도 막혔고 결국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원유가 이란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총 생산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원유 수출이 비중이 아주 컸었죠.
예.
게다가 미 재무부는 이미 2011년에 발효된 통합 이란 제재법에 따라서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란의 돈줄이 그러니까 전방위로 차단된 거죠.
네.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대북 압박 움직임과 상당히 좀 흐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채택한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근거해서 추가 행정 명령을 발표했죠.
네.
미 재무부는 이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또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해서 이란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란의 원유에 해당될 수 있는 북한의 그 주요 수출품이죠. 광물 수출이 그 제재의 핵심 표적이 된 것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시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본다면 앞서 그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엔 안보리라든가 유럽연합에 대한 유럽연합의 공조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많은 작용을 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유엔 안보리는 이미 2006년부터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예.
이어서 2007년엔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금융 지원 금지, 또 이란을 오가는 선박 중에 금지 물품 선적이 의심되는 배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북한과 비슷한 이제 경우인데요. 이후에 2010년까지 모두 4개의 대이란 제재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이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 결의 채택 수순과 아주 비슷한데요. 유럽연합도 지난 2010년에 모든 회원국들의 이란과의 교역과 금융, 에너지, 교통,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통합 추가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예.
또 2012년 7월부터는 미국과 공조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죠.
2012년 7월부터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네. 압박이 되고 영향을 받는 네. 어떻게 보면 제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도 지금 2012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원유 수출이 차단돼서 돈줄이 막히자 이란의 환율은 바로 솟구쳤고
예.
구매력은 바닥을 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려 30% 중반을 기록했고 그러니까 물가 변동률이 그렇게 팍 올랐다는 거죠.
네.
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2011년에 $7,500 수준이었는데 그 이듬해에는 $5,500로 $2,000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자 중산층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고 내부에서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네.
이는 2013년, 그러니까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압승을 견인하는 동력이 됐었죠.
예.
로하니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취임하자마자 석 달 뒤에 핵협상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협상이 지속된 뒤에 지난해 이 역사적인 핵합의에 성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란식 접근이 네. 먹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이란 경제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줬고
네.
이것이 이란의 정세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결국 네. 이제 협상 테이블로 왔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게 과연 그러면 북한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비슷한 점도 많고 미국 관리들은 이게 북한에도 이제 효과적이라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를 또는 이제 체제 변환 불안정을 이제 비핵화보다도 우선시한다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북한이 주장하는 뭐 정권 교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상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결국은 협상을 위한 어떤 수단이지. 이제 그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란과 달리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보유국을 선언을 했고요.
예.
또 항구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란은 핵실험을 안 했지만 북한은 이제 4차례나 했죠.
네네.
또 이란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회원국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만 북한은 오래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 또 체제 보존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지적도 있죠.
네.
무엇보다 이란은 협상 당시에 제재 해제와 고립 탈피가 목표였는데 북한은 평화협정 또 미한 군사훈련의 중단 세계 비핵화론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해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미국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란식 접근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강조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김영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연 데이어 이달 말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직책을 가질 것인지 또 국방위원회가 존속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며 대의원 등록은 27일과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명목상의 북한 최고주권기관으로 해마다 한두 차례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달 초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체제 재정립과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김정은 당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 국가 직책을 가질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정책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국가에도 적용해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 차원에서 이제 김정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고 이번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재정립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 대외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김 위원장의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헌법과 법령 개정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국가 직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자신을 수장으로 한 새 국가 권력 기구를 신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뭐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부분이 수석제 헌법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없어졌던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여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된다면 그 위원장 자리가 국가의 수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관찰의 대상일 수 있겠죠.
국방위원회 폐지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뗄 경우 국방위원회 기능이 약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수를 줄이고 새 국가권력기관의 산하기구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책결정은 물론 집행기능까지 가져감으로써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박사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언급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구체화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그러나 개혁적인 정책들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이미 확고하게 당대에서 이제 그걸 또 원칙으로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경제 방향은 역시 북한 내 그 자강력을 좀 강화시키는 따라서 북한 내부의 그 경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경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남 분야와 관련해선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이를 거듭 촉구하는 결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안보, 군사, 경찰 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바 있죠. 이후 북한과의 관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우간다 정부가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협력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간다 정부와 북한의 관련 분야 협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5-60명 규모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군과 인민보안부 등의 고문단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회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우간다에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수십 명의 북한 군경 관계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이러한 북한과의 협력이 중단되고 또 이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떠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 경찰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지난 1987년 북한과 군사차관 제공과 군사고문단 파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간다 정부와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 데 따른 우간다의 군사경찰 분야 협력의 공백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메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간다군 정보 책임자가 오는 16일 한국을 방문해 군사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국과 우간다의 군사교류가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달 말에는 우간다의 방위사업청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우간다 군 당국자들의 방안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우간다의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9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테러리즘과 정치 불안정 등으로 전 세계의 평화 수준도 악화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평화 지수가 9년 연속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8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6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 지수는 2.844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시작된 이 조사에 2008년부터 포함된 북한은 지난해 151위, 2014년 153위, 2013년 154위 등 올해까지 9년 동안 1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수, 핵무기, 수감자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살과 폭력 시위, 폭력 범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에도 테러리즘과 정치 불안정의 증가로 전 세계 평화 수준이 악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세계 평화 하락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이 심화되면서 올해 평화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폭력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3조 6천억 달러로 이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액보다 11배나 많은 금액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13%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순서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103위, 한국은 53위, 중국은 120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 산시성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 3명의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한국의 계획적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웹사이트에 해당 종업원들의 여권과 신분증 번호 등을 올리고 이들이 속아서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이와 함께 이번 탈북을 한국 국가정보원이 꾸몄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의 행동에 가담했다는 남성 3명의 사진과 여권 번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30만 유로, 미화로 34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비정부기구 두 곳이 맡게 됩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유럽연합지원계획 제1단체로 활동하는 프리미어전스와 제5단체로 활동하는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각각 15만 유로, 미화 17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전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사업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식량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노리의 담당관은 북한 주민에게 염소를 지원하고 염소 사육 방법을 전수하며 사료 생산 증대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40만 유로, 미화 45만 달러를 지원했었습니다. 프리미어전스는 프랑스 정부 외에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 등의 지원을 받아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해남도 4개 협동농장에서 염소우유와 요구르트, 빵 등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빵 만드는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 황해남도 해주시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사료 증산 기술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황해남도에 진료소 4개를 세워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의료 전문가를 교육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15만 유로, 17만 달러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130만 유로, 미화 150만 달러 규모의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중국과 동남아를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정기적으로 시위를 하는 등 북한 인권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탈북자가 순대를 만들어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방법.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마영애 씨를 집중 조명한 미국 NBC 방송의 6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 식당에서 평양식 순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마 씨는 수익금으로 중국 내 탈북자 구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53세인 마 씨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보위부원으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교회가 무료로 제공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탈출을 감행해 상하이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2000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미국 워싱턴 등 해외를 돌며 북한 인권 실태 등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왔으며 2004년부터는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본격적인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 씨는 특히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은 뉴욕의 북한 대표부 앞에서 정기적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NBC는 소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말을 사용하는 신원 불명의 남성에게 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 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붙들린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일입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회를 조직해 이끌고 있는 마 씨는 최근에도 중국에서 구출된 두 명의 탈북 여성을 미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NBC에 밝혔습니다. 마 씨는 탈북자를 한국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과거 중국 경찰에 미화 750달러, 5천 위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제는 2천 달러를 줘야 한다면서 순대를 판매한 수익금을 이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 씨는 자신의 인생을 북한 인권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한국 정부가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를 구출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NBC는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998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29,137명에 달한다며 2008년 한 해 2,803명까지 치솟았던 탈북자 수가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277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탈북자 중에서 미국에 정착한 경우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200명이 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NBC는 전체적인 탈북자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지난 7년 동안 술을 몰래 팔다 적발된 사례가 적어도 10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를 무대로 벌여져온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밀매, 그 적발 사례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라치 세관이 북한 외교관들의 면세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처음 압류한 건 지난 2009년 8월 1일입니다. 전달 북한의 주류밀매 실태가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파키스탄 당국이 해당 외교관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이슬라마바드에 주재하던 리용환 북한 대사에게도 경고가 통보됐습니다. 카라치에는 북한의 무역참사부와 산하기관인 해사대표부, 보험대표부가 주재하고 있으며 7명의 외교관들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의 북한 대사관 소속 관리들까지 합하면 파키스탄에는 모두 14명의 북한 외교관들이 주재 중입니다. 이들은 분기당 7,800리터, 1년에 3만 1,000리터까지 주류를 구입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는 첫 적발 이후 넉 달도 안 돼 다시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2009년 11월 22일 카라치 북한 무역참사부 인근에서 차량으로 주류를 옮기다 검문에 걸려 위스키 385병을 압수당한 겁니다. 북한의 주류 밀매에 관여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6일 BOA에 당시 강성군 북한 무역참사부 3등서기관이 세관 당국에 2만 4천 달러 상당의 현금과 압수 위스키의 절반을 제공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인 11월 27일 북한 공관에서 주류를 구입한 뒤 나오던 현지인 차량이 검문을 당해 위스키, 보드카, 포도주 각각 3상자씩 총 9상자를 압수당했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북한 외교관들이 이 시기부터 컨테이너를 통째로 공관 내부로 들여오는 방식 대신 브로커 소유 트럭 혹은 66-44 번호판이 달린 공관 차량을 이용해 가급적 심야 시간대나 주말에 주류를 운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럭 아랫부분에 위스키를 싣고 그 위에 생수 박스를 적지 않은 식으로 감시를 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8월 2일에는 노주식 북한 무역 참사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주류를 팔다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0월 8일 카라치 주재 북한 해사대표부를 방문한 현지인이 몰고 나온 차량에서 다량의 주류가 발견되면서 북한이 현지 공관을 주류 보관과 판매처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조직적인 불법 주류 밀매 실체는 2013년 집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3월 14일 북한 무역참사부와 해사대표부 관리들이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에서 각지로 술을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를 목격한 현지 주민들이 DHA 주택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행위가 공개된 겁니다. 당시 파키스탄 소식통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공관과 숙소를 주류 보관소로 외교관 차량을 배달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요 고객인 현지 민간인들과 식당,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게 술을 공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류 밀매 규모가 카라치 내 주류 공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암시장에서는 면세로 $35 수준인 조니 워커 위스키 한 병, $20 수준인 하이네켄 맥주 한 상자가 각각 70달러와 150달러 선에 거래돼 북한 외교관들은 몇 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을 접수한 카라치 DHA 주거관리청이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 북한 공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DHA 주거관리청은 곧바로 현지 공관 대표인 노주식 무역참사의 추방을 파키스탄 외무부에 건의했지만 노참사는 이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예정된 임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배는 넉 달 뒤인 2013년 7월 이틀 연속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15일에는 북한 해사 대표부 앞에서, 다음 날인 16일에는 보험 대표부 앞에서 주류를 적재한 현지인 차량이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어 2015년 4월 1일 북한 해사 대표부 정윤민 경제 1등 서기관이 부인과 함께 DHA 주택단지 길거리에서 주류를 팔다 체포됐습니다. 시바스리걸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서기관 부부는 그러나 외교관 면책특권에 의해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두 달도 채 안 된 5월 27일에는 북한 외교관이 구매 한도를 훨씬 넘는 주류를 구입하다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고학철 3등 서기관은 이날 카라치의 제네랄 본드 면세점에서 양주와 보드카 등을 산 뒤 CC6606 번호판이 부착된 외교관 차량에 싣고 가다 파키스탄 세무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 서기관은 이후 상관인 강성군 북한 무역참사와 함께 세무당국 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히려 세무경찰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무경찰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한 빈 협약을 위반하고 외교관을 체포 폭행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성군 무역 참사는 앞서 2009년 11월 22일 외교관 차량을 이용한 주류 밀매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2014년 무역 참사로 카라치에 재부임한 강 참사의 불법 행위는 지난달 파키스탄 통관 무역 전문업체 커스텀 뉴스의 보도로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강 참사는 지난 4월 29일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파키스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으로 구매 한도의 두 배 가까운 855상자의 주류를 반입하려다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고 파키스탄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강성군 참사와 고학철 서기관은 거듭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방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카라치에 주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와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는 게 유엔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리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평안남도 오전 오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의 기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31도까지 올라가서 다소 덥겠습니다. 안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양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북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4도, 수풍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강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조금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용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고요. 사리온은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조금 오릅니다. 신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 오후 구름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 심포, 강진, 원산, 평강 지역은 오전에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5도고요. 장진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도 조금 낮습니다. 18도로 나왔습니다. 성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성진 지역은 오전에만 맑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 성진 오전 14도, 낮에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든 해상이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6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발언이 담긴 비디오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영상에서 나는 대통령직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가 잘 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용기와 열정, 마음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힐러리 전 국무장관과 함께 중부 위스콘신주를 방문해 지지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심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굳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샌더스 상원의원이 조만간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의사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자신의 역할은 미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진지한 직업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방영되는 미국 NBC 방송 투나잇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리얼리티 TV쇼가 아니라면서 만일 미국민들이 무엇이 중요한 현안인지를 깨닫는다면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은 평소 민주당 내 경선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 경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 민주당은 즐겁다고 농담을 하면서 국가는 양당이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최상의 일을 발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양당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은 지난 2009년 대통령직에 취임할 때 양당의 대립으로 국정운영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지아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8일 자국을 러시아로부터 지키고 서방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옛 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지난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두 개의 독립주에 대한 장악력을 이룬 뒤 나토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지도자들 역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나서자 나토 가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공군 고개 비행팀 소속 수호이 27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9일 수호이 27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 추락했다면서 현재로선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최근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고개 비행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망한 조종사가 세르게이 예레멘코 소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고 전투기가 모스크바 서쪽의 쿠빈카 기지로 귀환 중에 추락했으며 추락으로 인한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연료를 이용한 항공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CNN 머니 등 미국 언론들은 알래스카 항공이 7일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넣은 항공기 두 대에 대한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항공기 두 대에는 실제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이 탑승했으며 항공기는 시애틀을 출발해 각각의 목적지인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용 옥수수 바이오 연료는 발효된 옥수수에서 추출된 물질로 만들어지며 항공유와 20대 80 비율로 섞여 연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연료는 콜로라도에 있는 제보사가 개발했으며 원료로 사용된 옥수수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만 5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내 전체 직원 7만 2천 명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입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